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23장 바울은 유대 의회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흰색 회를 덧바른 더러운 벽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단 말이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의회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의회가 두 패로 갈렸다. 사두개파는 죽은 사람이 천사로나 영으로나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는 두 가지를 다 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선생들 가운데 몇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면 어쩌시렵니까? 다툼이 너무 격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울이 두 무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길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내어 군부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하였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의회는 천인대장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니 바울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이들이 꾸민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그 일을 알렸다.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부탁하였다. 이 젊은이가 천인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백인대장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인대장은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내일 바울을 의회로 데려다 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심문하려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0명도 넘는 자들이 바울에게 덤벼들어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께서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내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그는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장병 200명을 오늘 밤 9시까지 준비시켜라.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들도 준비해주고 그를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데려다 주어라. 그러고 나서 천인대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존경하옵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할 까닭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대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가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으며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각하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는 각하 앞에 가서 그를 고소하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기병만 남고 다른 보병과 창병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부대로 돌아갔다. 남은 기병들은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로 갔다.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그에게 넘겼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말하자 그는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바울을 왕궁 안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왕궁은 전에 헤롯 왕이 지은 건물이었다.
나올 것이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
역대지상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하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하키덱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데와 다이스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아입니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대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베셋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샤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데바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이다. 수르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수르바길에게서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게와 하사데와 유사베셋 이렇게 다섯 아들이 더 있다. 하냐냐의 아들은 블랴다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다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바까지 다섯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엘료에네의 아들은 호다유아와 엘리아삽과 블라야와 압국과 요하난과 들레야와 아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남녀 혼인의 관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육신의 안정적인 삶의 추구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육신의 고난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너무 세상의 편리나 안전에 의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사도는 강압적인 계율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권면이면서 주님의 권면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5절인데 이 남녀의 관계의 마지막 절인 40절에서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영적인 당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지금의 경제성이나 형편과 처지에 덧붙여서 영적인 상황과 문제까지도 더 고심하고 헤아려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탄압을 황제의 칙령으로 선포하기 전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속에서 불신의 로마 관리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무장한 로마 관리들이 감동을 받은 사실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 사람들의 기록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 관료 간의 극비 문서로 총독이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박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거역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기까지 한 삶이었다고 칭송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 26절 중심으로 늘 마지막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권한은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에 보면 처녀의 하나님께 서약하겠다는 결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민수기서 30장 3절에서 5절 같은 경우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는 진실함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을 때 25절 상반절인데 바울사도는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느 문제에서나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는 사실 이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인데 1세기 이후 바울의 때뿐만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박해를 중지하도록 한 AD 313년까지 박해는 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왔던 것이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박해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볼모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데 더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는 신앙적인 당부의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인해 당시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바울사도의 그야말로 사랑을 인 충고라는 사실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8절 하반절인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할 신앙적 덕목입니다. 삶의 어떤 중대한 과제를 결정해야 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부분까지 생각해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겨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경계로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춘의 여자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에 재림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된다면 오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육적 조화를 위하는 일이 육신의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녀가 각각 혼자보다는 부부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욕구에서 죄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지만 환난과 박해 속에서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확신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혼자보다는 불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서 환난이 온다고 대상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서로가 결혼 서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책임지는 의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매였느냐, 노였느냐.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둘 다 상대에 의한 상태로 즉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모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당부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17절과 20절, 24절의 당부와도 어울리고 거룩한 기도와 교회를 비유한 결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8절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결혼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창조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 분명 남녀의 성의 관계 없이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라고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 역시 바울 자신이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을 시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육신의 편리와 조화를 위하는 일들이 때로는 육신의 고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기도인들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냥 동물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도 진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려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데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는 이유에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의 보이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쓰고 영원을 보장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했는데 29절 중간에 개인적인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을 앞둔 박해의 때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그의 편지들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한결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지불하고 산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결혼이나 부와 재물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29절 하반절에 경계하는 표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되었다면 이 새 속에 속한 것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을 가진 것으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반대되는 자세를 30절에서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믿음으로 오는 고통은 장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4절과 같은 말씀이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팔아서 가치가 나가는 세상의 보화가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대거나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있어도 없는 채 하는 이중적인 것을 주문하는 바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두고 갈 자세로 세상의 것에 자신을 절망해서 구원해 주리라는 잘못된 의지를 버리라는 당부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1절 하반절이죠. 결국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무상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 형상조차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이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5절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절망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신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네, 훈계를 지켜 생명길로 행하라는 10장 17절 말씀은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서론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 살면서 남한테 칭찬듣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보완하면서 10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반절 내용에 비춰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명확하지는 않아서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에 담긴 의미를 보니까 여기서 징계는 회초리를 맞는 처벌이 아니라 훈계, 책망 등을 가리키는군요. 훈계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주어 없이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잠언 10장 17절 하반절의 경우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게 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릇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목적어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32절까지에는 유익한 말과 파괴적인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영혼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삶이 향하고 있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유익한 쪽으로 작용하거나 파괴적인 쪽으로 작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 역시 영원한 생명을 향하거나 영원한 멸망을 향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며 진행합니다. 10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네, 여기 담긴 가르침들은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거짓된 입술을 지니지 않는 비결이 나왔죠. 마음속에 미움을 없애는 것이 거짓된 말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미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허물을 줄이는 비결이 나왔죠. 말을 줄이면 됩니다.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면 됩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은 좋은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가르침을 내면화하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을 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네,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허해 주지 않으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네, 방금 읽은 내용에서는 악함과 게으름을 복합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가운데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모으는 재산은 근심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원칙을 브루스 월트키가 잠언 주석에서 잘 정리해 놓았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의로운 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부지런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네, 멋진 설명이죠. 우리는 근심을 불러오지 않고 복을 나누어주는 부지런함, 경건한 부지런함을 갖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2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소망이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자연현상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윤택하게 합니다. 햇빛과 비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씀하는 회오리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의 날로 이해됩니다.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악인에게는 심판의 회오리 바람이 갑작스럽고 무섭게 몰아닥칠 것이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의인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이 의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식초와 연기 같다고 했는데 얼핏 보면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나온 내용, 즉 고통과 즐거움을 대조한 내용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즉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소멸을 대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미련함보다 더 나쁜 것이 게으름이라는 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것은 사회적 측면과 영적 측면 모두 해당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이 게으르다면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아를 시리게 하는 독한 식초와 같을 것이고 불이 제대로 붙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매운 연기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멸망의 길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네, 우리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끼치는 우리가 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